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향후 10년 동안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이는 계획을 19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는 2035년까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05년 대비 61%에서 66%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목표치는 지난 2021년에 제시했던 2030년까지 50%에서 52% 감축 목표에서 한층 더 높인 것입니다. 존 포데스타 대통령 국제기후정책 선임 고문은 이날 전화회견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2035년 기후 목표는 우리가 이미 달성한 것과 미국이 앞으로 달성할 수 있고 달성해야 한다고 믿는 것을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제시한 목표에는 특히 메탄가스 배출을 최소 35% 줄이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탄은 수명이 짧지만 강력한 온실가스를 내보내고 바이든 행정부는 메탄가스 배출 문제를 규제와 국제협정을 통해 해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포데스타 선임 고문은 주지사, 시장, 기업의 리더 등에게 이 중요한 작업을 계속 해나가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목표 설정은 파리 기후변화협정의 국가별 약정기여 NDC에 따른 것입니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치를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적 약속입니다. 이 협정의 출범을 주도했던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탈퇴했다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재가입했습니다. 협정에 가입한 국가들은 5년마다 새로운 목표치를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시한 온실가스 저감 목표 달성에 정부와 업계가 적극적으로 나서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최고 45% 감소에 그칠 걸로 예상된다고 19일 CNN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에 관해 다른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앞으로 선출되더라도 달성하기 어려운 도전과제라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한 달 뒤에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반대 방향으로 갈 것을 우려해 이처럼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했으며 주정부와 기업들이 역할을 강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이 방송은 부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다음 달 20일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면 이 목표를 무시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19일 폴리티코는 관측했습니다. CNN 역시 이 목표는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화석연료의 생산을 확대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정책을 해체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또한 파리협정에서 다시 탈퇴할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18일 비공개로 회동했다고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이 이날 밝혔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인사입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사람이 오늘 아침에 만났다고 밝히고 좋은, 건설적이고 실질적인 대화를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두 사람의 대화가 꽤 오랜 시간 이어졌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아울러 블링컨 장관은 루비오 의원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열망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말한 뒤에 국무부를 비롯해 기타 외교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계획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인수팀이 더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1월 20일 대통령 취임일에 원활한 인수인계를 지원하도록 계속해서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18일 예멘의 친이란 이슬람 무장정파 후티반군을 향해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니얼 하가리 이스라엘 방위군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후티반군이 통제하는 지역 내의 항만과 에너지 기관시설을 포함한 군사 목표부를 전투기를 동원해 정밀 타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물공급을 막아서 수천 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주장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19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할 의도로 이렇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금요일 새벽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군 병사들의 전사 사실을 확인하면서 북한 측에 추가 파병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고위관리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엄청난 확전 움직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중국이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을 이용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중정책을 바꾸고 영내 질서를 재편하려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북한 오늘 전 지역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비나 눈이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17도에서 0도, 최고기온 영하 6도에서 영상 8도입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군 병사들의 전사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측의 추가 파병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서울의 김한영 기자와 김영규 앵커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한국 국회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최근 북러 동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군요.
네, 한국국가정보원은 19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우크라이나 전황 등을 의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최대 격전지인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한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쿠르스크에 배치된 1만 1천여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일부가 12월에 들어서 실제 전투에 투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최소 1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부상자는 1000여 명에 가까이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국정원은 보고를 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수치를 분석하고 있다며 최소 4개의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의 정보, 우방국들의 정보를 최대한 모아 종합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한 수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번 교전 이전에도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그리고 드론 공격과 훈련 중 사고로 고위급을 포함한 수명의 북한군 사상자가 이미 발생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적은 교전 횟수에도 불구하고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배경과 관련해 개활지라는 낯선 전장 환경에서 북한군이 전선 돌격대 역할로 소모되고 있고 드론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러시아군에서도 북한군이 드론의 무지에 오히려 짐이 된다는 불평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기자, 북한군의 희생이 클수록 추가 파병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국정원이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폭풍군단 내에서 추가 병력 차출설이 돌고 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훈련 참관 준비 정황도 포착돼 북한군 추가 파병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 대가로 북한 재래식 무기 현대화 등 러시아의 반대급부 제공을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추가 파병 규모에 대해선 아직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폭풍군단은 10개 여단 4만 6천 명 규모로 기존에 파병된 1만 1천 명을 고려해도 충분한 추가 파병 여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는 북한의 폭풍군단은 전술적으로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러시아의 돌격제대에 속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격렬해지고 있는 전투 상황을 감안하면 추가 파병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전에 의해서 희생자가 나오면 그걸 채우는 보충병지물을 넣어야죠. 그다음에 이렇게 치열한 속도로 교전을 하다 보면은 부대들을 뭐 1년 365일 거기다가 던져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대 교대를 해야 돼요.
이런 가운데 북한은 국제사회가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성명을 낸 데 대해 반박 성명을 냈다고요?
그렇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대변인은 19일 담화를 통해 최근 미국과 한국, 유럽연합 등 10개국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북러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놓은 데 대해 정상적인 협력관계의 본질을 왜곡하고 비방중상하는 공동성명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변인은 또 주권국가들의 자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하는 정치적 도발을 뛰어넘어 국제평화와 안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로 관계에 대한 적대 세력들의 반사적 광기는 자주적인 주권 국가들 사이의 강화된 협력 관계가 미국과 서방의 악의적인 세력 확장을 억제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데 필수적인 힘의 균형 보장에 대단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반증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북러 협력이 미국 등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미한, EU 등의 이번 성명에 들어있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기자, 북한이나 러시아 모두 서방 국가들의 비난에 반발하면서도 북한군 파병과 참전, 전사 등 관련 사실에 대해서 여전히 언급을 하지 않는 이유, 이건 뭘까요?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러가 북한군 파병과 전사 사실을 인정할 경우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명분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의 경우 주민들에게 파병 사실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전사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리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한 번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또 지금 뭐 훈련 같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희생이 확인이 되면 북한 내부가 굉장히 동요할 수가 있어요.
김 기자, 북러 군사 밀착이 이렇게 노골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로 대응 능력이 약해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 국방부사나 국방연구원 두진호 박사는 비상계엄 사태 전엔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긴밀하게 정보 공유를 하면서 북러 밀착에 시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권력 공백 상태에 놓이면서 동력이 약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계엄 이전까지의 상황에서는 무기전 의지도 사실은 한국 정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동력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약화가 됐고 결정적으로 이제 미 트럼프 신행정부가 취임 한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더더욱 무기 지원을 포함한 한 우크라이나 간의 전향적인 실효적 대응을 모색한다는 이 정책 동력은 매우 약화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정부는 한국을 향해 한반도의 현 상태를 깨뜨리려 하지 말고 북한과의 선린 관계를 복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한국은 정기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시도한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주동자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반도 갈등을 유발하려고 했다는 보도에 대해 진상을 확인해야 한다면서도 한국이 북한을 도발해 상황을 불안정하게 한뒤 북한을 비난하거나 책임을 돌리는 계획을 정기적으로 실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이 가장 가까운 이웃들과 우호적 관계와 건설적인 상호작용을 유지하고 이미 어려운 현 상황을 악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러시아 측에서 이렇게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언급하고 나왔는데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한국 외교부는 러시아 측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빌미로 한반도 불안정 상황에 한국이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한반도와 지역의 상황을 악화시켜 온 것이 누군지 자명하다면서 러시아와 북한이 정당하지 못한 자신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전가를 중단하고 동북아와 유럽의 평화 안정을 훼손하는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외국 정부 대변인이 한국 내 정치 상황을 빌미로 한국 정부의 일관된 정책을 폄훼하고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과 한국 등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의 무기 개발과 러시아에 대한 병력 파병과 무기 제공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이번에도 미국과 한국 등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8일 북한과 비확산을 주제로 유엔 안보리가 개최한 공개 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Colleagues, resolutions 1718, 1874, and 2270 collectively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2270호는 유엔 회원국이 북한으로부터 무기 관련 물자, 무기 훈련 혹은 지원을 받거나 이를 북한에 제공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들 결의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됐고 이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수호해야 하는 우리의 신성한 의무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며 러시아는 이들 결의 하나하나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지만 양 방향으로 이 결의안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이 현재까지 최소 600만 발의 포탄과 100기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담은 2만 개 이상의 군수품 컨테이너를 러시아로 보낸 것으로 평가한다며 구체적으로 두 나라가 거래한 무기 규모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북한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사용됐고 앞으로 더 많은 미사일이 러시아로 이전될 것이라고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말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로 향한 북한 병력이 1만 1,000명에 이른다면서 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에도 우려했습니다.
Alarmingly, we assess that Russia may be close to accepting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인정하는 데 더 가까워지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러시아의 지난 10년의 약속도 뒤집을 수 있다고 평가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비판을 더욱 꺼릴 뿐만 아니라 이미 본 것처럼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을 규탄하는 제재나 결의안 통과를 더욱 방해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회의는 미국이 유엔 안보리 12월 의장 자격으로 주재했습니다. 북한과 비확산을 주제로 했지만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문제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로즈메리 디칼로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도 군사협력을 비롯한 북한과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북러 간 군사적 협력 증가에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관련 언론 보도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International attention has also recently focused on the reported increase in military cooperation.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3년 이후 북한은 러시아에 1만 3천 개가 넘는 컨테이너 분량의 탄약, 미사일, 포탄을 이전했다는 설명입니다. 그 밖에 1만 명 이상의 북한군 병력이 10월부터 러시아에 파병돼 훈련과 장비를 제공받았다고 디칼로 사무차장은 지적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안보리 이사국들도 한 목소리로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제임스 카리우키 유엔 주재 영국 차석 대사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심화는 유럽과 한반도, 그 외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우리 모두는 군사기술이 향상되고 무기 수출 역량이 강화된 북한에 대해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olleagues, deepening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the DPRK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security and stability in Europe.
이어 최근 러시아가 미그 29와 수호의 27 전투기를 북한에 이전할 계획이라는 보도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훼손하려는 러시아의 의지를 더욱 드러내고 있다며 이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황중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의 단합된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North Korea has a history of provocative actions during US presidential transitions. Designed to grab attention, raise the
황 대사는 북한은 미국의 대통령 교체 시기에 관심을 끌고 위기를 고조시키며 새 미국 행정부와의 직접 협상을 위한 무대 마련을 위해 도발적인 행동을 해온 전력이 있다며 이러한 행태가 앞으로 몇 달 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또 다른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나 군사위성을 발사할 수 있고 7차 핵실험을 단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간에 김이희로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러시아가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이 공급한 무기를 사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Russia is continuously attacking Ukraine using weapons supplied by DPRK. Violating the relevant security council.
또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와의 전투 참여는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라면서 80년간 지켜온 안보리의 신뢰도가 무너지는 것을 모든 이사국이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각국의 규탄에 러시아는 반발했습니다. 또 북한을 비호하며 비난의 화살을 미국 등 서방 국가에 돌렸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자국에 대한 북한의 무기와 병력 제공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채 우리는 안보리가 긴장 상태를 고조시키기보다는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고 위험한 교착 상태를 끝내면서 정상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선 서방 국가들이 냉전적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미국과 그 공범자들이 낡은 사고방식을 빨리 버릴수록 안보리는 역내 상황을 더 빨리 성공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네벤저 대사는 한국이 평양 상공으로 무인기를 날렸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한국이 북한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역내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경성 유엔 주재 중국 대사도 직접적으로 북한이나 러시아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련국이 한반도 문제를 이용해 이중적인 정치 전략을 추진하고 대결을 유발하는 잘못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부 이사국이 현재 유럽과 한반도 안보의 상관관계를 언급한 점에 주목한다면서 우크라이나와 한반도 문제는 그 기원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안을 연결하는 것은 이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경상 차석 대사의 발언은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안보가 서로 연결돼 있다는 미국과 유럽, 한국, 일본 등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인도태평양 지역으로의 확장을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련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이날 회의에 대해 안보리가 국제사회의 중요한 임무를 방기하고 미국의 정치적 압력 도구이자 불길한 여론을 확산시키는 선전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This meeting is yet another example showing that the UN Security Council is neglecting its important.
그러면서 미국과 그 추종 세력이 UN 헌장과 국제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기적인 지정학적 이익 추구를 위해 불법적인 회의를 소집한 점을 강력히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병력 파병 등 구체적인 군사협력 사례를 언급하지 않은 채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완전히 부합되는 주권 국가들 사이의 협력 관계의 정상적인 발전은 그 누구도 간섭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최근 발효된 조선과 러시아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이는 양국 국민의 복리 증진과 역내 긴장 완화, 세계의 안정을 보장하는 안보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안보리는 북러 군사협력이나 최근 이어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결의안 채택이나 의장 성명 또는 언론 성명 등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고위관리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엄청난 확전 움직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군이 전 세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네드 프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부대표는 18일 뉴욕 외신 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애초에 우크라이나 전장에 북한군이 투입된 것 자체가 엄청난 확전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Just as Matt Miller said yesterday, that would be a profound escalation, but I think it's worth remembering that it's already been an extraordinary escalation.
프라이스 부대표는 이날 관련 질문에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진입하면 중대한 확전이 될 것이라고 밝힌 전날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북한군이 유럽의 지상전에서 싸운다는 점과 그것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이 전략적 의미뿐 아니라 매우 전술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군이 주권국가인 우크라이나 영토에 진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추측하진 않겠지만 유럽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군과 싸우고 있는 현 상황 자체만으로도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엄청난 확전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부대표는 국무부와 국방부, 국가안보회의가 북러협력의 전술적 세부사항에 대해 꽤 일관되게 밝혀왔다면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12,000명으로 추산했습니다.
I believe the State Department, Defense Department,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have spoken pretty consistently to the tactical details of this.
그러면서 이번 분쟁의 일부인 북한군이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 확인됐고 그들은 부상을 입고 일부는 사망했다고 프라이스 부대표는 설명했습니다. 북러 군사협력과 관련된 움직임이 계속해서 일반에 공개될 것이란 점도 시사했습니다. 프라이스 부대표는 우리는 기밀 해제와 정보 공개에 있어 매우 역동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고 북러 간 관계에 초점을 맞출 때에도 일관되게 그렇게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a very dynamic process when it comes to declassifying and releasing.
특히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미국 정부가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한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여러 전선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북한 당국이 사상자 발생 소식을 자국민에게 전하지 않는 것을 인권적 측면에서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북한과 관련된 인권 문제는 한동안 우리의 우려 사안이었다고 답했습니다.
The human rights concerns as related to the DPRK that has been a concern of ours as it relates to the DPRK.
이어 이것이 우리가 북러 관계 밀착을 계속 우려하는 이유 중 하나라며 최근 밝힌 내용에 더해 추가로 할 말은 없지만 이것은 미국뿐 아니라 다른 동맹, 파트너에게도 계속해서 큰 우려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파텔 부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앞서 미군 고위 당국자는 17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북한군은 확실히 최전방 지역에 있으며 사상자 수는 수백 명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군 내 다양한 계급에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군이 공격한 목표물 중에는 북한군의 지휘 통제소가 포함된다고 확인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달 27일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한 것인가라는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의 질문에 즉답 대신 북러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은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해당 조약에 따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발효된 북러 조약 4조엔 한 나라가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 헌장 제51조와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고 돼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상원 의원들은 중국이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을 이용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중 정책을 바꾸고 영내 질서를 재편하려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의 정치 상황이 변해도 미한일 3국 협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종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국무장관에 지명된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은 18일 한국의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해 중국이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을 이용하려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eah, I'm sure they'll try. I think the institutions in South Korea are pretty strong and stable. So that's not in South Korea.
공화당의 루비오 의원은 이날 VOA 기자 만나 중국이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을 이용해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영내 질서를 재편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들은 분명히 그런 시도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 제도는 꽤 강력하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중국의 이런 행동은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악의적 활동을 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영내 질서를 재편하려는 중국의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They're most active there than anywhere else in the world. You see a little bit of it in Africa. We're concerned, but I also think it's a very sophisticated population that can see through it. In the end, you know,
루비오는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매우 수준 높은 인구가 많다며 중국의 영내 접근법에 대한 깊은 역사적 이해가 있는 지역에서 국가들이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설득하는 건 결국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이런 영내 질서 재편 노력이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만큼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 매우 강력한 민주적 제도와 교육 수준이 높은 인구가 많은 국가들이 있다는 건 우리에게 매우 큰 축복이고 이는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에 대한 최선의 대안이자 최고의 해독제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가 한중관계 및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것은 한국 내정으로 논평하지 않겠다면서 한국은 중국의 중요한 이웃 국가이자 우호적 협력 파트너로 중한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 발전을 추동하는 건 양국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현재 직무 정지 상태인 윤 대통령은 임기 동안 강경한 대중정책을 추구하면서 미국의 대중정책에 적극적으로 공조하는 한편 미한일 3국 공조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벤카딘 의원은 이날 VOA 기자 만나 중국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한국의 대중정책을 바꿀 기회로 볼 우려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들은 가능한 한 많은 친중 동조자를 원하기 때문에 기회가 보이면 움직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We know that the PRC is actively engaged in the region. They want as many pro-Chinese sympathizers as possible.
카딘 의원은 우리는 중국이 이 지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봐야 하지만 우리는 한국 국민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변화에도 미한일 3국 협력은 지속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at was one of the great accomplishments of the leadership of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o put aside some of the historical.
하딘 의원은 한국, 일본, 미국 지도부의 큰 성과 중 하나는 일부 역사적 문제를 제쳐두고 공통의 안보 우려와 일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라며 미한일 3국 협력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한일 3국협력은 한국, 일본, 미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일부에서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이를 정치화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런 동맹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앤디 김상훈 의원은 중국 외에도 북한과 러시아의 움직임을 우려했습니다.
Well, I certainly have concerns not just about China, but also North Korea and Russia in terms of trying to seize this moment.
김 의원은 이날 VOA 기자 만나 한국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해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과 러시아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인도태평양 지역을 자국의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분명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직까진 그런 징후를 보지 못했지만 그 나라 지도자들이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며 한국과의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미한 전략적 동맹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강화된 미한일 3국 공조와 관련해 미국이 하는 일 중에 중국이 불만을 가진 부분이 많다고 언급하면서 우리는 경제력과 기타 역량을 이용해 다른 나라들이 행동을 따르도록 강요하기 위해 중국이 사용하는 방식과는 다른 성격의 연합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re's a lot that they haven't been happy about a lot of things that the U.S. is doing because what we're trying to do is build a coalition.
이 우리는 매우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런 방식이 계속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연락을 취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말을 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국회는 한반도 시각 14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204표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고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탄핵소추 의결서를 넘겨받은 한국헌법재판소는 법률에 따라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덕수 한국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무총리실이 전했습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통화에서 앞으로의 모든 국정은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외교와 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함께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북러 협력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일, 미한일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양측은 또 앞으로도 한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고 특히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준비 작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에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적 절차가 작동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직 한국의 위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민주적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7일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진정한 시험 때는 민주적 제도가 비록 꺾이더라도 결국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Real test is Can the democratic institutions hold at the end of the day even if they bend? And if you look at those dramatic moments in South Korea with protesters pushing aside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저녁 뉴욕에 있는 공동체 센터 92 NI 주최로 열린 대담에서 한국의 계엄 사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시위대가 계엄 해제 결의안 채택을 저지할 목적으로 국회를 봉쇄하려고 배치된 군인들의 총구를 밀어낸 극적인 순간들을 거론하며 이제 그 절차들이 작동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법원을 통해 모든 것이 결정될 때까지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한국의 민주적 제도는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앞서 지난 7일 캘리포니아 시미밸리에서 열린 레이건 국가안보포럼 대담에서는 한국에서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다시 확인했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17일 워싱턴 외신 기자 클럽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 상황과 관련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국이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가 어떤 식으로든 약화되거나 훼손되지 않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몇 주 동안 대체로 헌법 절차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 것을 봤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한반도 시간으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자 이를 해제했습니다. 이어 한국 국회는 한반도 시간 14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204표로 가결했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됐습니다. 지난 14일 탄핵소추 의결서를 넘겨받은 한국헌법재판소는 법률에 따라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국방수권법안이 의결됐습니다. 상원은 18일 본회의에서 8,952억 달러 규모의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85표, 반대 14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상하원 조율을 거친 최종 단일안으로 대통령의 서명만 거치면 발효됩니다. 앞서 하원도 지난 11일 찬성 281표, 반대 140표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법안에는 한반도와 관련해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와 함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한 활동 계획을 내년 3월 1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것을 국방장관에게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국방장관이 미한일 3국 방위협력 증진 계획을 내년 3월 1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법안은 특히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미한동맹 등 인도태평양 영내 동맹 및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국방수권법안은 세계 회계연도 국방정책과 예산 규모를 설정하기 위해 의회가 매년 통과시키는 연례 법안입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600개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러 밀착이 중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18일 공개한 2024 중국 군사안보보고서에서 중국이 지난해 핵 확장을 빠르게 진행했다면서 2024년 중반을 기준으로 600기가 넘는 작전용 핵탄두를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국방부는 중국의 핵탄두 보유고가 200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의 추정치가 약 4년 만에 3배가량 증가한 겁니다. 미국 국방부는 2000년부터 매년 중국 군사력 분석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보고서는 중국이 2030년까지 1000기의 작전용 핵탄두를 배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적어도 2035년까지 핵 역량을 계속 늘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재래식 군사 측면에서 타이완에서 패배하는 것이 중국 공산당 정권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할 경우 중국은 아마도 핵의 선제적 사용을 고려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지도부가 타이완 문제를 2049년까지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49년까지 타이완 문제를 해결하고 홍콩의 중국의 전반적인 관할권을 확고히 하는 것을 포함한 완전한 통일이 국가 부흥의 기본 조건 중 하나라고 중국이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2049년까지 싸우고 승리하며 국가의 주권과 안보, 국가의 이익을 절대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군대를 배치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2027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1차 현대화 단계에서 군의 기계화, 정보화, 지능화의 통합 발전을 가속화하는 데 성공한다면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통일 노력에 있어서 더욱 신뢰할 만한 군사적 역량이 중국군에 추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주도하에 군 현대화 3단계 작업을 통해 2035년에는 군사 이론과 조직의 현대화 측면에서 포괄적인 진전을 이루고 2049년에는 인민해방군을 세계 최고 수준의 군대로 완전히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밀착이 자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국이지만 공개적으로는 러시아와 북한의 국방협력 증진에 거리를 두고 있다면서 중국은 아마도 북러협력에 자국이 긴밀한 연관을 갖게 되는 것은 자국이 바라는 책임감 있는 강대국으로서의 명성에 위험이 된다고 보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지지하고 있는 유엔 제재를 북러 양국이 협력하면서 위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 기술이나 핵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을 이전하는 것은 중국이 한반도 내 핵무기에 반대한다고 밝히는 것과는 배치되는 지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라이 레트너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보고서 공개 뒤 워싱턴 민간단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멀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Russia DPRK relationship has come at the expense of the PRC DPRK relationship which has substantially
레트너 차관보는 북러 관계는 경제, 정치, 외교적으로 상당히 약화된 북중 관계의 대가로 이루어졌다면서 북한이 현재 러시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들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낮아졌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북중 관계의 상대적인 쇠퇴가 북러 관계 증진에 비례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레트너 차관보는 동시에 중국이 북러 관계 밀착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DPRK Russia relationship is advancing China's strategic aims of strengthening Russia.
레트너 차관보는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러시아를 강화하고 나토를 약화시키며 유럽을 분열시키려는 중국의 전략적 목표도 진전시키고 있다면서 중국이 자국 목표를 위해 북러 관계 밀착을 어느 정도 묵인하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동에 관심을 갖겠지만 조기에 이를 추진할 가능성은 적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예상했습니다. 또 미북 대화 재개에 한국의 역할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17일 VOA와 영상통화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재개에 확실히 의혹이 있는 것 같지만 차기 정부에 있어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과 아시아에서의 다양한 분쟁에 대응해야 하고 한반도보다도 중국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I think Trump is certainly willing to resume his summit diplomacy with Kim Jong-un. But I don't think
이어, 그러나 언젠가는 김정은과의 개인 외교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김정은이 관심이 있는지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지금은 러시아와 좋은 동맹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을 것 같지 않고 트럼프와의 과거 만남도 좋은 경험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와 김정은 모두 당장은 정상 외교 재개를 중요한 문제로 볼 것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앤드류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는 17일 VOA와 영상통화에서 트럼프가 언젠가는 북한과 관계를 맺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본다며 김정은과 얼마나 잘 지냈는지 자주 언급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에 대한 어떤 논의가 시작되든 그 전에 먼저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며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대한 협상이 시작되면 군인을 파병한 김정은과의 대화도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conditions first have to be right before there's any kind of discussion on North Korea. So I mean one possible avenue is if
그러면서 북한이 트럼프 정부의 우선순위에 들어오기 전에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김정은 역시 현재로서는 전략적 셈법 속에 미국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지도자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을 세 차례 만난 트럼프 당선인은 제47대 대통령 선거 유세 당시 대북 외교를 주요 업적으로 거론하며 북한과 정상 외교를 다시 추진할 가능성을 거듭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북한 업무를 포함한 특별 임무들을 위한 대통령 사절에 자신의 최측근 리처드 그레네 전 독일 주재 대사를 지명했고 국가안보부 보좌관은 트럼프 1기 대북 외교 실무자인 알렉스 웡 전 국무부 대북 특별 부대표를 기용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16일 VOA와 영상통화에서 그레네 전 대사가 대통령 특사로 지명된 데 대해 나쁜 소식은 그가 북한에 전념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지만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레넬 전 대사는 북한 측 사람과 마주 앉아서 내가 대통령을 대신해 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살러 전 분석관은 또 트럼프 일기 대북 외교 실무자 알렉스 웡 전 부대표가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서 미북 대화에 전문성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so he's got a first-hand experience of knowing what's possible, what's with, you know, what and what was on the table as of 2019.
살러 전 분석관은 그는 무엇이 가능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2019년 당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직접 경험한 바가 있다며 그는 가치를 평가하고 대통령의 의지와 지시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북 협상이 재개될 경우 미국이 공식적으로는 비핵화 목표를 고수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하지만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석전은 미국은 비핵화 목표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정책이라고 말한다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U.S. as a policy would never really give up on denuclearization as a goal, but it's where the emphasis is. So they realize that if you try to push North Korea,
여석자는 북한이 비핵화 선언을 하거나 모든 핵무기를 제거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트럼프 정부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따라서 위협 감소나 한반도 긴장 완화에 중점을 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도 아마도 미국은 비핵화 목표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문가들과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단기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가 아니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Probably the U.S. rhetoric would continue to be to support the goal of denuclearization.
이어 따라서 실질적인 문제로서 미북 정상 외교는 좀 더 제한적인 단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아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17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입장에서 비핵화는 이제 죽은 문제라면서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거나 수용하고 제재를 해제하고 핵무장한 북한과 공존하기로 미국이 동의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미한 동맹을 약화시키고 한반도 주변에 주둔하는 미군의 수를 줄이며 미국이 전술핵과 전략핵 위협을 줄이는 것을 원한다면서 이런 목표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대화를 북한이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1월 21일 평양에서 열린 무장장비 전시회 연설에서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 주로에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으며 결과에 확신한 것은 초대국의 공존 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 정책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특히 당과 정부는 그 어떤 경우에도 자기 국가의 안전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손으로 군사적 균형의 추를 내리우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임을 다시금 분명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 대학 동아시아학 교수는 16일 VOA와 영상통화에서 첫 번째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준 큰 선물은 미한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이었다며 협상이 다시 재개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더 큰 선물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aybe the one thing that Kim Jong-un would return to the table for is to watch.
스나이더 교수는 미북 대화와 관련해 트럼프 정부는 한국의 어떤 채널도 거치지 않을 것이라고 100% 확신한다며 일기 때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매우 불신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를 포함해서 누구와도 자세히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고 한국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정보 투명성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트럼프는 미한 동맹의 가치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러한 요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서 한국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어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정치적 공백과 선출된 대통령이 없다는 사실이 트럼프가 취임한 후 한국이 미국에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패싱에 대한 우려는 항상 있었다며 미북 대화나 남북 대화 때마다 투명성, 조정, 협력에 대한 우려가 항상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양국이 각자의 접근 방식에 대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접속 가능한 VOA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든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날씨 보겠습니다. 북한 오늘 전 지역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비나 눈이 오는 곳 있겠는데요.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0도, 최고기온 영하 6도에서 영상 8도입니다. 지역별로 알아보겠습니다. 평안남도 오후에 흐리고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평양 최저기온 영하 5도, 최고 영상 5도입니다. 안주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 분포, 남포 영하 3도에서 영상 6도입니다. 평안북도 흐리고 오후에 가끔 눈 오는 곳 있겠습니다. 신의주 영하 5도에서 영상 1도, 수풍 영하 7도에서 영상 1도, 강계 영하 9도에서 영상 1도입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해주 최저 영하 3도, 영상 5도입니다. 용현 오후에 가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영하 3도에서 영상 6도입니다. 개성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 사리원 오후에 가끔 눈 내리겠고 영하 5도에서 영상 6도입니다. 신계 영하 7도에서 영상 4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입니다. 함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 분포, 장진 영하 17도에서 영하 3도, 해산 영하 16도에서 영하 3도, 원산 영하 2도에서 영상 8도, 평강 영하 10도에서 영상 3도입니다. 함경북도 청진 한때 눈 오는 곳 있겠습니다. 영하 4도에서 영상 1도 분포, 선봉 영하 8도에서 영하 1도, 삼지연 영하 17도에서 영하 6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흐리고 한때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하루 종일 0.5에서 1.5m, 먼바다 1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서해 역시 흐리고 한때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에 0.5에서 1m, 오후에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먼바다 오전에 0.5에서 1.5m, 오후에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12월 20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향후 10년 동안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이는 계획을 19일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는 2035년까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05년 대비 61%에서 66%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목표는 지난 2021년에 제시했던 2030년까지 50%에서 52% 감축 목표치에서 한층 더 높인 것입니다. 존 포데스타 대통령 국제기후정책 선임 고문은 이날 전화회견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2035년 기후 목표는 우리가 이미 달성한 것과 미국이 앞으로 달성할 수 있고 달성해야 한다고 믿는 것을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제시한 목표에는 특히 메탄가스 배출을 최소 35% 줄이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탄은 수명이 짧지만 강력한 온실가스로 바이든 행정부는 메탄가스 배출 문제를 규제와 국제협정을 통해 해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포데스타 선임 고문은 주지사, 시장, 기업 리더 등에게 이 중요한 작업을 계속 해나가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목표 설정은 파리 기후변화협정의 국가별 약정기여 NDC에 따른 것입니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치를 산업화 이전 대비해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적 약속입니다. 이 협정의 출범을 주도했던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탈퇴했다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재가입했습니다. 이 협정에 가입한 국가들은 5년마다 새로운 목표치를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시한 온실가스 저감 목표 달성에 정부와 업계가 적극적으로 나서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최고 45% 감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19일 CNN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에 관해 다른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선출되더라도 달성하기 어려운 도전 과제라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 달 뒤에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반대 방향으로 갈 것을 우려해 이처럼 공격적인 목표를 설정했으며 주정부와 기업들이 역할을 강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이 방송은 부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다음 달 20일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면 이 목표를 무시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19일 폴리티코는 관측했습니다. CNN 역시 이 목표는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화석연료 생산을 더 확대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정책을 해체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파리 협정에서 다시 탈퇴할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석유회사인 리버티 에너지의 크리스 라이트 최고 경영자를 차기 행정부의 에너지부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라이트 지명자는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변화 위기를 부정하는 견해를 나타내온 인물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18일 비공개로 회동했다고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이 이날 밝혔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인사입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사람이 오늘 아침에 만났다고 밝히고 좋은, 건설적이고 실질적인 대화를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두 사람의 대화가 꽤 오랜 시간 이어졌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아울러 블링컨 장관은 루비오 의원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열망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 뒤에 국무부를 비롯해 기타 외교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계획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인수팀이 더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1월 20일 대통령 취임일에 원활한 인수인계를 지원하도록 계속해서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원활한 정권교체를 위해 가능한 한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다고 오랫동안 말해왔다고 거듭 강조하고 여전히 그렇다고 덧붙였습니다. 루비오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거쳐 국무장관에 공식 취임하면 새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관장하게 됩니다. 특히 대중국 정책 방향이 주목되는데 루비오 지명자는 지난 2020년 중국 정부의 제재 명단에 오른 바 있습니다. 당시 중국 측은 홍콩 문제 등에 관한 지극히 나쁜 행동을 제재 사유로 들었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18일 예멘의 친이란 무장정파 후티반군에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니얼 하가리 이스라엘 방위군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후티반군이 통제하는 지역 내의 항만과 에너지 기반시설들을 포함한 군사 목표물들을 전투기를 동원해 정밀 타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습은 후티 세력을 약화시켜서 군사 테러 활동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물공급을 막아 수천 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주장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19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공개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